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23면입니다. 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골로새서는 그리 길지 않은 서신인데 그 쭉 읽어보면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의 한 구절 건너 한 번씩 나오다시피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골로새서를 함께 읽으면서 대체 그리스도라는 분이 왜 그리 중요한 걸까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소식이 되는가 하는 것과 과연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가 하는 문제를 골로새서 전체를 통해서 좀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책을 손에 쥐시고 저와 함께 골로새서의 곳곳을 살펴보시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소식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2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이제 하죠.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을 내냐 하면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을 아주 기쁘게 여길 정도로 여러분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럼 뭘 하고 있길래 그렇게 열심을 내는가? 25절 밑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27절에 가보시면 비밀이라고 달리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맡아 가지고 있는 말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 말씀은 이제까지는 계속 감추어왔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비밀을 또 달리 표현해서 너희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내가 하는 일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는 그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수고와 열심을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가? 28절에 이어지기를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라는 곳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고 또 이들에게 마음을 쏟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어떤 일 때문이다 라고 이제 소개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 이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하길래 그리스도라는 소식을 들어야 했던 것일까요? 이들의 이제까지 살아온 형편을 골로새서는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1장 우리가 가장 흔히 듣게 되는 말이 1장 14절에 이제 나와 있죠. 너희는 그 아들 안에서 속량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리스도가 전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까 원래의 상황을 떠올려 보자면 그것은 죄라고 불릴 만한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신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은 어떤 뜻인가? 21절로 내려와 보시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고 22절에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고 책망할 것이 있는 상태라고 그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던 얘기입니다. 교회에 오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그 전까지의 상황이란 죄 가운데 있는 것이로구나,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로구나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낯설지 않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실감될 만한 수준으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다시 풀어 헤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2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다시 그 이들이 원래 있던 상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원래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전통,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이란 무슨 학문이라기보다는 세상의 유치한 원리란 뜻입니다. 원리. 세상의 원리에 따라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14절로 다시 한번 내려와 보시면 거기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에 묶여 있었다. 이것이 여러분의 형편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란 말은 달리 표현하면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온통 조항이 불리한 것 투성이인 빈문서 밑에 잡혀있는 것이 여러분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제 우주적 차원에서 인간들을 얽매이고 있는 권세자들입니다. 그런 통치자들 밑에 신음하고 있었던 것이 너희의 형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욱 실감될 수 있는 수준으로 그 사도가 이 설명을 더해가고 있는데, 3장 5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 실감하게 되는 수준으로 그 인간의 형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어땠는가를 돌아보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땅에 있는 지체였다는 것이죠. 땅에 있는 지체에 묶여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그 사람 내면에서 확인되는데, 그것이 다섯 가지로 여기 얘기되고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을 보면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욕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서 폭풍처럼 우리 마음을 휩쓸고 있다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밖의 행동도 어떻게 되느냐. 3장 8절에 보시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 입에 가득하다라고 얘기하죠. 노여움이란 이런 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정일 수 있는데, 어디 누가 나 한번 건드려봐라,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게 이제 노여움입니다. 비방이란 말은 이제 회방이죠. 누군가 앞에 그냥 가게 못 두고 좀 막아서고 다리를 걸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이제 이게 우리 형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은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리고 이루어져야 할 소원들로 가득해서 불만으로 가득하고, 그 불만이 표출돼서 주위를 둘러보면 시비 걸고 싶은 게 많아지는 그런 현실, 그것이 지금 그 원래 이들이 있었던 처지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달리 말하면 무언가에 묶여 전혀 자유를 향유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처지에 있는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죠.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런 처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다. 사람이 그렇게 살라고 태어난 것이 아닌데 그 꼴이 뭐냐 하고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보내시고 바울도 보내셨다고 지금 바울이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바꾸려고 하시는가? 이런 형편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3장 12절에 보면 지금 바울이 앞에 온전케 하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표현했던 것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합니다. 3장 12절에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거룩하고 사랑받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앞에 얘기한 땅에 있는 지체에 묶여 있는 것과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마음속에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이 아까 3장 5절과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 자리 잡게 이제 바뀔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만날 때도 분함과 노여움과 악이나 비방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3장 13절부터 쭉 나오는데 불평할 일이 있어도 용납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사랑을 말할 수 있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감사를 얘기할 수 있고 찬양을 말할 수 있는 삶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16절, 17절에 이르기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 12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이런 항목들을 볼 때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이제 당위로 읽을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처음 주어진 말씀은 그렇게 당위적인 덕목을 제시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죠. 너희에게도 이러한 삶이 열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을 돌아보아라. 마음속에 온통 불안함과 불만과 두려움과 그리고 소외될까봐 또는 도태될까봐 걱정하고 근심한 것뿐이었다면 이제는 너희 마음에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긍휼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훨씬 삶다운 삶이 아니겠는가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우리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 속에서 너희가 지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왜 이 편지까지 보내면서 그 열심을 다하고 있냐 하면 골로새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새로운 현실 가운데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앞에 나왔던 표현들을 보면 이제 너희가 이제까지 매여있던 사슬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죄로부터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너희에게도 주어져 있으니 그 일을 누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건 뭐냐 하면 다 좋은데 어떻게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까 하는 질문이 있는 것이죠. 지금 표정들을 보아하니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 교회에서 참 많이 들었던 얘기고 당연해 보이는 얘기인데 내 삶을 돌아보면 책에만 있는 것 같고 우리 삶은 별로 이런 현실과는 가까운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골로새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복된 소식은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실마리가 방금 읽었던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3장 1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모든 일 앞에서 얘기한 긍휼함을 갖는 것부터 찬양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을 하거나 행위를 하거나 언제든지 그 일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만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장 9절 그 10절부터의 말씀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제 이어집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핵심 구절은 10절에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것들이 나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게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행하면 범사에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능력을 가지기도 되고 오래 참음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행하면 아버지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분이 분이 우리의 삶의 변화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믿는 종교의 이름이 이제 그리스도교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만 믿지 않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 이건 어떤 것일까? 자, 그리스도라는 분께 어울리는 삶을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에 어울리게 걸어감으로써 라고 바꿀 수 있는데 뒤에 2장 6절로 넘어가 보시면 비슷한 표현이 다시 반복되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7절을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리스도 안에 행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7절에 나오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라. 자,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행하라는 것은 어떤 전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너희가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밑에 2장 12절로 내려와 보시면 거기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 안에 서 행한다는 것은 너희의 존재가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바뀌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은 것이죠. 자,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를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해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12절 13절의 표현을 보면 들여다보면 우리는 없고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앞에 3장 5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현실이 무엇이었나 얘기했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되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겪고 있는 실감하고 있는 현실이죠.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요동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자리 잡히지 못하고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런 너희를 더 이상 쳐다보며 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만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속을 보면 이젠 나만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아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더 이상 홀로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워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속을 보면 우리 안만 쳐다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 자, 그리스도께 어울리게 행한다는 것의 첫 걸음은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기로 하는 것, 즉 그것으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더 이상 나라는 존재로 두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일의 첫 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외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경험됩니다. 3장 18절 이하에 그 우리의 삶에 그래서 늘 경험하는 관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설명합니다. 18절 19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20절과 21절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3장 22절에서 4장 1절 사이에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3장 23절에 보면 그런데 그 종에게 하는 말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3장 22절부터 보면 너희가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주께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상전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하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을 잇습니다.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 눈앞에 보이는 상전은 상전이 아니다. 육신의 상전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누구일까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너희는 앞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대상은 그 사람,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주어지는 삶, 하나님께서 그 전의 삶과는 다르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풍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은 나에 대한 이해와 상대에 대한 이해로 시작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내 안을 바라볼 때 누가 있는가?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 내 마음에 흔들림을 보지 말고 굳건히 계신 그리스도를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자, 상대를 볼 때에도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이죠. 자, 상대가 혼자 있지 않는다. 심지어는 종에게 주인이 뭐 그리 좋은 존재였겠습니까? 그 주인마저도 혼자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너는 이제 상전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확장되어 가는데 3장 11절에 가보시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만유란 모든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자, 너희가 누구이든지 너희가 어떤 혈통에 속하였는지 자유인이든지 노예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너희는 더 이상 너희가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나게 될 모든 사람 안에서도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그 처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 질문을 했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된 처지, 복된 소식, 복된 약속들은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면 무언가 우리에게도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열리는 것처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3장 11절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는 그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을 해도 나중에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온통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달리 이해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안에 생기는 변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될 주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 관대함, 배려, 용서, 용납, 사랑,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라고 불리는 이 모든 것들은 그저 따로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무엇, 열매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지금 선언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 살 방도를 찾아 그 방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얻을 수 없는 복된 것들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기로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로만 주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골로새서 1장에는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3장 13절부터 1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 찬탄을 하죠.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통째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가? 14절부터 얘기합니다. 15절부터 얘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가? 17절에 만물이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물이 그로 인하여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18절에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창조로 빚어진 하나님의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자, 왜 아버지마저도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로 하였는가?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시려고 화해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는 그저 나만 들어가 있는 분이 아니라 또 내가 만나는 상대방만 들어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만물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그 안에 계시기로 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마저도 더 이상 나 혼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복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타게 열심을 냈던 이유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인 것이죠. 교회에 오래 다니는 분들일수록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꽤 먼 것 같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작은 출발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대로 이제부터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기로 하는 일, 그 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업적이나 능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그 죄된 본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내면을 보면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와 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부터 만나게 될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혼자 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주께 행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우주적 평화의 약속, 하나님과 만나는 충만한 만남,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창조의 원래의 의도를 경험하는 것, 그 일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왜 맨날 신앙을 갖고 살아도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되돌아 봅시다. 나는 과연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 인생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문제를 던져준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돌아보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이 말씀에 함께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도 이 복된 현실이 조금씩 현실화되는 것을 맛보게 되는 그런 복된 경험의 하루하루가 될 것이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이제까지의 삶을 떨쳐내고 더 복되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약속임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고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여 우리가 온통 그리스도 안에 쌓여있는 인생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삶을 실감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실현되는 그런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